할렐루야. 우리 앞뒤 전후 좌우로 인사 좀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고린도 전서 3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나 또 사도 바울이 쓴 서신, 특별히 의학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의사도 아닌데 왜 의학 용어를 그렇게 썼을까? 여기에는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의 영향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라는 의사가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는 눈도 어둡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거의 그의 구술을 대필할 정도로 아주 철저한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신학의 체계나 또 언어 또 채택한 단어들을 보면 의학 세계에서 통용하는 원리 또는 체계를 많이 이용을 해서 그의 신학을 풀어내곤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건강에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늘 병원을 가까이 하고 또 사실 우리나라 이 의료보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수가가 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가는 매우 약과 병원을 익숙하거나 친숙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면역력도 굉장히 약해지죠.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여러 가지 주의하고 잘해야 되는 게 있지만 특별히 의사라면 이 두 가지는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뭘 잘해야 될까요? 의사라면. 여기 의사분들도 계시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너무 뻔한 걸 물었죠. 뭐니뭐니 해도 의사는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진단 잘못해서 벌어지는 의료사고가 의외로 많아요. 뭐 수술을 해놓고 나중에 몸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안에 꺼즈를 그대로 안 빼고 꼬맸거나 핀셋이 들어가 있고 이런 살벌한 사고가 많죠. 더 험한 얘기 해볼까요? 왼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오른쪽 다리를 잘라놓는 의료사고도 가끔 있어요. 또 엉뚱한 데를 베는 경우도 있고 이거 전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진단. 여기에는 그 의학계의 고민이 좀 있죠. 이 뭐냐면 사실 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그 험한 직업인데 무엇보다도 시신을 놓고 임상할 여건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준 같은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그런 신뢰들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 시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될 때 메스를 들면서 시신을 그 사람 몸을 처음 배워보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실험 한번 못하고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진단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의료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료사고만 전담하는 변호사도 생기고 또 기자도 생기고 이런 이제 세태를 우리가 보죠. 첫 번째 의사는 진단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뭘까요? 진단을 정확히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처방이 또 정확해야 한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뭐 의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과 2년, 또 본과 예과 4년인가요? 4년 본과 2년.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단한 것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는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책에서 발견이 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3장 전에 1, 2장은 어떤 패턴이었는가 하면 이 설명을 좀 세밀히 잘 들으셔야 그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는 2장까지는 성령이 내주하는 있는 사람과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없는 사람과의 구분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성령이 있는 자만이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1, 2장은 정확한 구분이 성령이 내주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구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말하자면 구분의 전선이 달라져요. 성령이 내주하는 자 중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로 구분이 돼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다시요. 지금 몇 사람 눈빛이 흔들거려요. 이해를 잘 이제 선뜻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1장, 2장까지는 큰 구분이 성령이 내주한 자와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의 구분이었어요. 이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자 중에서 성령의 통치를 철저히 받는 자와 성령의 통치를 철저히 받지 않는 자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지금 3장에서 말하려는 부분은 내주하기는 하는데 성령의 통치를 철저히 받지 않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큰 시각의 차이가 벌어져요.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가장 발달된 지혜를 숭상하는 이 시대에 그것도 고린도 도시의 시민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고상한, 조금 더 진전된 진리를 가르쳐달라. 그것이 이제 소위 그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엘리트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유사한 패턴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는 복음의 지혜는 그 지혜의 복음은 좀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그 깨달음이 바로 곧 내 신앙 실력인 것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참신하고 조금 더 신선한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한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목마름과 기대가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뭐같이 대한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인데 어디 안에서 어린 아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그들의 그 삐딱한 자기 인식을 들이다보면서 너희들은 틀려먹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어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단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높아져 있어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은 좀 더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딱 진단할 때는 그걸 어떻게 진단했는가 하면 아직 복음을 통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 아직 어리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른처럼 대할 수 없다. 어린 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육신에 속한 자와 어린아이는 그래서 사실상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 말을 성경 전체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나 한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5장을 좀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열어놓고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사실상 정확히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질 않았어요. 또 1설에는 베드로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1설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누구다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는가 그 말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이방 땅에, 특별히 로마 지역에 모여 살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구를 향하여 썼는가 하면, 자,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냥 히브리인이라 그러면 되지. 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강조법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히브리인이라고 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6, 700년 전을 올라가야 돼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먹죠. 침공을 해서 그 민족성과 혈통을 없애기 위해서 무서운 정책을 펴는데 자기 민족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히브리인들을. 그래서 자기 민족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을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 짓이 있었어요.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은 모든 상인들은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시키지 않아서 생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울며 울며 먹고 살기 위해서 황제에게 숭배했던 역사가 있어요. 비슷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목숨 걸고 한 끼를 먹어도 좋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 손해보며 살아도 좋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는 없다. 왜?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의 차원이 넘어서는 그들의 섬기는 신과 결탁한다는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의 정도와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후손들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때 섞였던 사람들은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때 적당히 살았던 모든 사람들 제외하고 옥중성도 쉽게 얘기하면 그 한 시대를 처절하게 그런 유혹과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맞서서 살아냈던 그 혈통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문제에 관한한 우린 할 말이 있는 집안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잠깐 앞을 볼까요? 이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에게 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문제에 관한 할 말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 너희가 시기적으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지금쯤은 선생이 돼 있어야 될 위치요 입장인데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구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구나. 그 음식의 문제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뭐가 안 났다는 얘기입니까? 나이는 18, 19, 20 성인이 되어 넘어가는데 아직도 이가 안 난 거예요. 이.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왜? 13절을,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물을 경험하지 못해서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경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1년 후에 내가 산의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천사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아직 산의 아이를 알지 못합니다. 산애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마리아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사상인데 그러면 태어나서 남자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무슨 차원의 이야기죠? 경험의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히브리 말은 어느 정도 농도 깊은 얘기인가 하면 섹슈얼 인터코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가 그 얘기 한 번 더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 해서 가인을 낳죠? 뭐 해서? 뭘 모르는 척해요.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바로 이 경험이라는 단어가 그 동침이라는 개념과 겨울에 먹는 김치 말고 그 썰렁했죠. 네. 그 동침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같은 개념의 뿌리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말이 얼마나 센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인데 그리고 때가 오래된 사람들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잘 깨닫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문제는 살아본 적이 없다고요. 이것이 진리만 들어가면 관념의 장난이 돼요. 언어의 유의에 불과해요. 사고의 유의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뜻밖에도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요. 명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는 내가 성경을 얼마나 깊이 깨닫는가가 신앙 실력으로 알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단언합니까? 그거 아니다.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어. 지금쯤은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내가 보니까 이빨도 나지 않았구나. 왜?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6학년 마치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중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진학을 안 하고 6-1학년, 6-2학년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겠다. 이 얘기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야 될 복음.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선언한 큰 명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질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정의를 했는가 하면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뭐냐? 성경에 홍해가 있고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너죠.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린 대적이 아말렉이라는 대적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첫째,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디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만날 이유가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서요? 아는 건 대답 안 하깁니까? 애굽에 그대로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만 하고 있으면 이 아말렉이라는 대적은 광야에서 만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홍해를 건너는 건 뭐죠?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자 서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말렉과의 싸움은 예수 믿기 전에 싸움이에요? 믿은 후에 새로운 싸움이에요? 믿은 후에 새로운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을 하기 시작했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만사가 형통이 되고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기독교는 이렇게 현세적인 성공이나 부를 우리에게 약속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너면 새 땅을 향해 가기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로 하자면 우리에게 새로운 싸움이 시작이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생명이 없을 때는 전화가 와요. 어이, 오랜만이네. 야, 오늘 밤에 끝내주는 데 있는데 가서 한잔하자. 콜. 그럼 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강제적인 개입과 함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꿈꾸는 것처럼. 근데 오랜만에 그 친구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야, 오랜만이다. 야, 연락도 없이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 죽은 줄 알았다. 야, 지난번에 거기 어땠어? 끝내줬지? 오늘 밤에 마침 시간이 있는데 내가 한 통 낼게. 기분 좋은 일 있어. 가자. 그러면 콜 하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따가 확답 줄게. 그리고 전화 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거기 가면 코스가 뻔한데 그때 그 달콤했던 추억이 머리 한켠에 맴돌면서 또 한켠에는 그 교회 가서 그 영적인 분위기와 그 말씀을 듣던 것들이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말렉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잘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겨놓고도 말미에 뭐라고 약속하죠?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언제까지? 천성에 이르러 제대시킬 때까지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체적인 모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한 잘못된 신앙 습관이 들어있어요. 어떤 습관인가 하면 신앙이 점진적이고 점진적이면서 계속 X대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전부 다 빠름 빠름 여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신앙도 한 방에 뭐가 좀 돼야 되는 것처럼 빠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넘어졌다 섰다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죠. 근데 우리는 전부 근시안을 가졌기 때문에 요것만 봐요. 요것만. 이러면서 싸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X대의 무한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독수리의 날개짐처럼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본성상 거시적이고 원시적인 걸 못 봐요, 잘. 항상 요것만 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봐. 난 이거 번지수가 이게 잘못 찾아온 것 같아. 그리고 혼자 자괴감에 빠지고 우뭇가사리, 말미잘, 멍게 뭐 이래가면서 자기 혼자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열받으면 이번 수련회 때는 기도원 가서 내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요. 그럼 꼭 그 기도원에서 전화가 와요. 이 인간 좀 빨리 데려가라고. 원장이. 올라가 보면 뭐 저보고 막 삿대질하고 목사, 송목사 뭐 11조 했냐 그러고 막 예수 믿냐 그러고 막 따지고 애가 이상하게 해가닥 해가지고 한 번은 저 칠보산 기도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데려가라고.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때 그땐 다 연탄을 떼잖아요. 방마다 연탄 구멍이 있어가지고. 근데 기도하러 올라갔던 청년이 날이 추운데 돈은 없으니까 연탄을 못 떼고 있다가 그러면 추우면 본당에 들어 자야 잠을 자면 될 텐데 본당은 늘 불을 떼놓으니까 기도하다가 계시를 잘못 받아가지고 옆에 그 방에 어느 집사님이 쌓아놓은 연탄을 훔쳐갖고 떼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돈 물어주고 빌고 데려오면서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대요.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고 내가 이런 미친놈 같아 이러고 욕을 해줬어요.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도둑질이 다 합리화되지. 걔가 저 흑석동에 모 대학에 다니는 애였어요. 그 제2대학이라고 있어요. 제2대학. 웃기는 녀석들 많아요.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도 한방신앙이에요. 뭐 한꺼번에. 그러니까 뭐든지 갑자기 한꺼번에 되는 건 다 정상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기도 천천히 자라야지 성장통을 겪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천천히 자라야 돼요. 우리 둘째 눈 크는 거 보니까 1년에 15cm가 커요. 그러니까 살이 뜯어지더라고요, 살이. 이 살이 뜨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더니 많이 크긴 커요. 그런데 애가 약해요. 이게 갑자기 커놓으니까. 저처럼 다져가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커야 여기 알차게 크는데, 예? 이 키 작은 루저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도 나는 잘하고 있는 중이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다 그랬느냐? 틀리다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현 잘 쓰는 사람이 있죠. 결코 죽어도 반드시, 이건 아직 무슨 소리인가 하면 나는 어리다라고 자기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누굴 모르는 거죠? 자기를 잘 모르는 거야, 아직. 인간이 되게 센 줄 알아요. 인간이 세질 않거든요. 약해요. 철이 들고 인생의 깊이를 알수록 그런 표현 잘 못 써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자식 있는 사람들은 절대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자식 중에 뭔 놈이 나올 줄 알 게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틀리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 어리다. 어리다. 어린 것은 무슨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라야 돼요. 복음 속으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근거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리다 그랬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죠. 자,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시작. 예, 바울이, 자, 앞을 보실까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직도 너희가 내가 판단할 때는 어리다 하고 단적으로 집어낸 그 결과물이 뭐냐면 증거물이죠.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열심이요? 잘못된 열심. 초상집 가서 통곡을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네 누구세요? 물어. 아, 이거 잘못 왔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예들이 많아요. 예? 병원 장례식장 가가지고 호수 잘못 찾아 들어가서 그 저희 고향 같은 데 가면은 이게 거짓 울음을 울어줍니다. 일부러. 예? 아이고, 아이고. 그 남의 집 영정 앞에 가가지고 그 본지소 잘못 찾은 거죠. 그 이 말을 똑같은 말을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뭘 쫓은 게 아니?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니라. 열심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패션, 열정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인데 그거보다 우선적 가치가 뭐죠? 향방 없이 달리는 걸 가장 지적하셨어요. 어디가 정확한 목적지인지도 모르고 달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잘못된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웃집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 그 자체는 얼마나 숭고한 가치입니까?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실체지, 기독교는 사고의 유의가 아니에요. 개념의 장난이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아니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 아볼로, 게바, 예수 네 개 파로 나눠졌는데 여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만 등장을 해요. 자, 사실을 볼까요? 어떤 이는 말하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여기 아볼로, 바울 두 사람만 등장을 하는데 왜 두 사람만 썼는가? 여긴 두 사람만 썼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게바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분들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 이름만 여기 열거를 앞에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뒤에는 게바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오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 두 사람 때문에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지식을 숭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첨단의 도시 속에 나름대로의 그 자긍심과 엘리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볼로를 추종했습니다. 아볼로. 아볼로는 수사하게 뛰어난 사람이었고 자다가 일어나서 말을 해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아볼로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상하게 또 바울은 거의 제 수준. 말이 이상하고 오늘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리파들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설립한 분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쪽에 또 패가 생기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한심하다는 거예요. 왜 한심하게 보였을까요? 도대체 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걸 보니까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분쟁 자체보다도 분쟁이 있는 걸로 봐서 이들은 아직도 교회에 대한 중심 무게가 무게 중심이 사람에게 쏠려 있구나. 사람에게. 우리 삼일교회는 절대 사람의 영향력이 다시는 생성되어서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만이 작용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타락은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목회자의 타락에서 모든 원인이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동등한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같은 책임이 있어요. 절대 교회에서 사람에게 힘을 모아줘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스타를 만들어서도 안 돼요. 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다. 볼까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들이니라? 자, 사역자들 해놓고 좋은 성경에는 1이라는 숫자 밑에 풋노트가 붙어 있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역자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으로 돼 있어요? 디아코노이, 집사라고 돼 있어요. 데코온이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디콘, 데콘. 자, 여길 좀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가 집사님이었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집사직이 갖는 직무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직무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과하다. 그러면 이 시대의 집사는 뭐가 집사입니까? 뭐가 집사예요? 왜 한국 교회 이상하게 집사가 어떤 교회는 권세가 돼 있어요. 권세. 뭐 집사 되면 집사게 됩니까? 뭐 왜 그 집사를 그렇게 그 집사 안 시켜주면 삐지고 말이죠. 이상한 일들을 해요. 집사는 말 그대로 그 어원의 유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인 식구들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집사예요. 정확하게 식탁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은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라는 구조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우선적 목적이 교역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배가 있어요. 그럼 선장이 있고 선원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승객이 있어요. 그 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장을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선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배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승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객을 위해서 배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진 그들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너희들이 양식을 먹고 자라는데 시중 들도록 부름받은 종들에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패거리가 모아져서 그 사람들을 스타 만들고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자꾸 이렇게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느냐? 이건 교회 아니다. 뭐 사회, NGO 단체나 사회 클럽이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보세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리고 6절을 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심는 역할을 했어요. 씨를 심었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큰 생물이 자라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서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뭐 했죠? 물 주었어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식물을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고요. 이거 성도들도 교육자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교육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설교가 탁월해서 성도들이 모여들고 내가 설교가 약해서 교회가 쪼그라들고 둘 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씨를 심으면 심는 사람이란 물 주는 사람은 그 씨의 생명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여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씨가 죽었다가 그 죽은 것 같은 속에서 싹을 틔우고 생명을 틔우고 줄기가 나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지기까지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말 그대로 옆에서 그 꽃이 잘 열매 맺고 자라도록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시다발이. 예? 조금 험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히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극적인 반대 개념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오랐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역자를 중심으로 자꾸 그들을 스타로 만들어가고 사람이 교회 안에 주인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 정확한 원리를 생물이 자라는 원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물 주는 사람이 더 나아요? 씨 뿌리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 교회라는 공동체는 제가 서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유기체지 조직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면 드라이버 갖고 와가지고 빼서 갈아 끼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제자리에 회복되고 나을 때까지 다른 유기체적인 생명과 신경과 피가 통하는 다른 지체들이 그 회복까지를 견뎌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감당해야 되는 게 몸이란 말이에요. 몸. 이걸 의학적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직과 유기체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몸이 이렇게 있는데 왼팔이 날까요? 오른팔이 날까요? 이런 거 비교 자체가 잘못된 접근 아니에요. 여길 꼬집으면 온몸이 아야 하고 소리를 질러요. 송태근이가. 에? 여길 꼬집어놓고 너 등 아프지?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라는 논리와 이해가 부족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가 낫냐 바울이 낫냐 그것도 사람을 스타 만들어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걸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들어갑니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거는 반어법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뭐 교역자들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따 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 비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이따 곱게 인사하고 나가세요. 그 말이 아니죠. 이건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저 교역자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아멘을 안 하고.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다 같이 시작. 9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에서 오해될 만한 소지의 문장이 하나 있죠.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자, 그러면 이 한글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바울이 자기네들이 하나님하고 뭐 맞먹는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라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같은 종일 뿐이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같은 종일 뿐이다. 바울이나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일의 가치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교회에서 제일 높은 목사가 어느 목사예요?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담임 목사는 책임을 마지막 맡은 자일 뿐이지 부목사님들이 그래 원래 성경에는 부자가 없어요. 한국교회 부자는 그게 아닐 부자로 막 써요. 그럼 목사가 아니래. 부목사는 아니에요. 부목사님들이 일하시는 가치나 담임 목사가 일하는 가치나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가치에서도 그거는 비교할 성격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는 겁니다. 왜? 한 몸을 이루는 관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같은 종일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9절,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하나님의 집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 그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 목공, 못질하는 사람, 대패 미는 사람, 정으로 쪼는 사람 갖다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기 위해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가 소중한 관계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그러니까 교육자들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그 이상의 만능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요구를 교육자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은 거의 만능 스타가 돼야 돼요. 거의 전능자 수준이 돼야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상한 잘못된 분위기가 한국교회 밑에 깔려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 교회 목사가 누군지도 몰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3.1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데 집중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3.1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지난 59년 동안 귀한 선배들을 통해서 앞서 지나간 우리의 동지들을 통해서 3.1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 땅의 교회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될 지상교회 피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거울 삼아 우리 3.1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일교회는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선명히 드러내고 온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그 꿈을 가지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스며드는 순종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또 선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미얀마와 남아있는 수도권, 군성교, 캄보디아 모든 여정과 일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